사랑하는 형제님들, 이제 계속 여덟 번째 모듈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로 직분에 대한 공과입니다. 이번에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전체 6개 공과가 있는데 정말 얼마나 더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하는 형제들, 책임지는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성한 진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신성한 진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성한 진리의 이상을 보는 것이었고, 우리가 그 공과에서 특별히 본 것은 여기 네 가지 주된 기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진리, 생명, 교회, 봉사입니다. 복음입니다. 진리는 첫 번째 위대한 기둥이죠. 기본적으로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진리가 없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주님의 회복에 첫 번째 기반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성한 계시이죠. 신성한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여기에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 물론 바뀔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진리는 견고합니다. 꾸준합니다. 진리는 견고합니다. 의존할 만하죠.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항구적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우리가 알고 보고 조성되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이 신성한 진리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참으로 우리를 재조성할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증거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진리가, 즉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붙들어주는 기반과 붙드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님의 회복의 교회들 안에 그 진리가 기반으로서 필요하고, 교회는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즉, 주님의 증거로서 이렇게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즉, 모든 참된 것들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참된 것들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참된 것들, 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 것임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실제를, 우주 안에 있는 실제를 짊어지고 있죠. 이 교회는 바로 우주 안에서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진리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보아야 하고, 이 진리로 조성되어야 하고, 실제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기둥이 될수 없고, 그러한 기반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도하는 형제들만이 아니라, 장로와 책임지는 형제들만이 아니라, 철저히 진리를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감상해야 하고, 모든 실제들, 신성한 것들,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진리를 똑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건축되는 것이고, 그들이 재조성되고 그럴 때이 기둥과 진리의 기반이 이땅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큰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성도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인도하는 형제들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도하는 형제들은 반드시 앞장서서 진리를 알아야 하고, 성도들에게 이러한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이것에 인상받기 바라고 이것을 가볍게 받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무거운 부담입니다. 이 공과들에 있죠. 이것은 아주 죄 속에 있는 깊은 부담입니다. 44과에서 우리는 신성한 진리로 조성되는 것, 각자가 개인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진리 안에서 누구 대신 조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사역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하고 책들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야 합니다. 풍성한 서고가 이 신성한 진리를 저장고가 있지만 메시지들이 이렇게 많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이 열려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에 우리 각자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인도하는 형제인데도 진리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그저 교회 행정에 관심 많고 교회 일들을 돌보는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없다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진리를 간증할 수 없다면 그렇습니다. 또 진리를 확산할 수 없다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연구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진리의 연구에 있어서 진보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이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연구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체되어 있고 어떤 분은 발전하거나 진보하지 못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용어를 알고 단어를 안다고 생각하고 어떤 말씀에 속한 어떤 것을 여기저기서 조금 알고 이 구절도 알고 왜냐하면 집회도 가기 때문에 아침 봉책도 읽고 심지어 특별 집회도 참석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충분히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진리를 소유하고 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로 조성되지 못할 겁니다. 즉 우리가 힘써서 추구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체계적으로 이러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형제님들 제가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형제님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일하는데 바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장비되고 조성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죠. 생각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렇게 젊었을 때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이 형제님이 좋은 본이죠. 형제님은 성경을 어떤 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드셨을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로 형제님은 성경을 펴지 않은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은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이 어떠한 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지함으로 가득하고 미신적인 것으로 가득하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구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십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 심지어 교회가 진리를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인도하는 형제님들 책임지는 형제님들 우리는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님이 1980년대에 추천했는데 우리는 회복역 안에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이 없다면, 그리고 회복력만 있다면, 이 회복력을 연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진리를, 더 깊은 진리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만 만지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지 않았다면 책을 찾아서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본문도 보고, 각주도 보고, 개요도 보고, 심지어 시간이 있다면 관주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방식으로 알게 될 겁니다. 회복력이 80년대부터 있었는데, 90년대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BFA에서 성경을 배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받았는데 저에게 보여줄 때 옆에다가 필기도 해놓고 밑줄도 그어놓고 그래서 몇몇 성도들의 교회들 안에 있었던 성도들과 비교해 볼때 심지어 회복력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형제님, 이런 것은 수치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유감스럽지만 장로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부주의하다면 성도들도 부주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시 말하진 않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오늘 공과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방법론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시간을 들였느냐, 시간을 쏟았느냐입니다. 정규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인도하는 형제들이여, 전시관제들이여, 여러분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낮 시간, 하루에 한두 시간씩 더 들어가야 하고, 라이프 스타디 안에, 책들 안에, 분명히 또 회복력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적셔져야 합니다. 적셔져야 합니다. 잠겨져야 합니다. 침투되어야 합니다.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이고 견고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으로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양심이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학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매시간 그저 뭐 연구만 한다? 물론 그럴 수 있는 형제들도 있겠죠. 그런 역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30분이나 1시간 동안 우리가 책임지는 형제들로서, 인도하는 형제들로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축적,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수년 동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는 것처럼, 토끼보다 빠르게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44과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죠. 장로들에게, 모두에게 격려한다. 심지어 간청한다. 여러분 모두는 말씀으로 적셔지고 조성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전 존재는 반드시 거룩한 말씀의 조성체가 되어야 한다. 60년 이상 나는 말씀 안에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 곧 풍성한 사역, 생명의 사역, 능력의 사역, 빛의 사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이것에 대해서 말만 하고 꿈꾸지만 말고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시작합시다. 이제 한두 사람을 찾아서 함께 어떤 특별한 성경의 책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신약의 주된 책들을 보고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이 연구하는 방식으로, 날마다 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인 방식으로 훈련하면서 들어갑시다. 회복력을 교과서로 취하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디를 교과서로 취하는 겁니다. 사역의 책들을 이렇게 교과서로 여기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저 잡지나 신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45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에스라들이 되어서 성도들을 신성한 진리로 교육함입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이 공과 때문에 기쁩니다. 에스라에 대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는데 모세의 율법, 구약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율례들과 규례들이 있었죠. 이러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으로서 가르쳤습니다. 라이프 스타디를 통해서 보고 알수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라이프 스타디를 통해서 알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이영재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인데 장로 훈련에서 교통하신 것입니다. 장로 훈련이었죠.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들을 위한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매우 특별한 부담입니다. 이영재님께서 인도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원칙적으로 에스라들로서 말씀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가르치고 조성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에스라의 이야기를 좀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보진 않겠지만, 여기에 이런 상황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왔을 때, 뭐, 거기서,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더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그 재료들, 바벨론의 요소들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조성이 있었죠.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외부의 요소로 절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열조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재조성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성전을 건축한다, 성벽을 건축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증거를 회복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율법을 알지 못했고,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일반적으로는 알았죠. 그렇지 않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깊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조성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될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보신다면 여기에 비슷한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전에 있었죠. 즉,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살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었고, 이집트의 것으로, 이집트의 요소로 조성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좋은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여행만 해도 갈수 있었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죠. 너무나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으로 이끌려져야 했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신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받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이영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이것은 다만 그들이 존재하기 위한 것, 그들의 생존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이집트의 음식을 먹지 않고 40년 동안 하늘에 속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참으로 내적으로 또 다른 종류의 음식으로 재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로 조성되었고 만나로만 조성되었고 이것은 그들의 이 모든 이집트 사람의 요소가 그들 속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상황이 또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그들이 세상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이집트가 그렇죠. 이집트가 예표하는 것은 그 쾌락의 세상, 범속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또 다른 세상을 예표하는데 바로 종교적인 세상을 예표합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종교적인 요소가 종교적인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재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재조성이 발생하려면 그들이 교육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의 음식이요, 하나님의 음료요, 이것은 하나님의 요소이며 이것이 어떻게 분배되고 주입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안에 분배되고 주입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재조성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재조성되는 길은 바로 적셔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는 겁니다. 말씀이 사실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실제로 그분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요, 그분의 신성한 요소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 전체가 재조성되는 것, 즉 느헤미야는 인도자로서 있었고 그는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깨달았던 것은 그가 이러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라의 도움을 받았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서기관이었습니다. 도움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에스라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이 자원하여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알았고 여기에 이러한 필요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갔죠.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그는 그 백성을 가르쳤고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한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 단락이 에스라 7장을 특별히 보면 성경 읽을 내용에 다 나와 있죠. 8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느헤미야에서도 몇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져왔다라고 말했고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에게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회중 앞에 남자와 여자 앞에 가져왔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왔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이 공개적인 상황에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율법을 읽어주었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해석했습니다. 그 율법을 이게 의미가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즉 내재적인 의미, 즉 하나님의 말씀의 내재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어서 사람들이 참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해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때 에스라의 가르침과 설명을 통해서 이해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통찰력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통찰력이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의 내재적인 의미를 내재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것이 조성의 과정이 된 겁니다. 형제님들, 오늘 이 말씀,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해서 해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회복여간에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려줍니다. 어려운 단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회복력을 열어서 우리 중에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회복력은 이제 구약도 다 나와 있죠. 형제님들,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죠. 우리가 증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강한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끕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까? 증가는, 성장은, 확산은 무엇을 위합니까? 바로 주님의 증거를 위한 것입니다. 더 큰, 더 강한 표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주님의 증거가 더 많은 장소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그렇죠. 그런데 형제님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무엇입니까? 만일 성도들이 이것을 이룰 때, 이 증거를 이루는 그들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에서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면 어떤 증거가 되겠습니까? 진리를 실행하는 것도 없고 진리 안에서 행함도 없고, 그렇다면 이 진리의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 안에, 교회들 안에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없게 되는 겁니다. 형제님들, 에스라의 발자취를 따릅시다. 적어도 오늘날의 에스라의 발 앞에 앉아 있읍시다. 그리하여 더 우리 자신이 조성됩시다. 자, 이제 이것이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기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속히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에스라들이 필요한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순수하게 하는 일을 하고 또한 신성한 진리로 교육함으로 그들을 진리로 조성하는 일을 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한다. 제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의 요소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속히 그들은 그 땅에 속한 사람들, 그 아내들과 이 이교도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혼합이 들어왔죠.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증거를 손상시키고 이 땅에서 그 당시의 회복의 증거를 하나님의 표현을 혼합시킨 것이었습니다. 훼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가르침은 다만 조성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말씀은 정화시키고 말씀은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형제님들, 말씀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오염된 겁니다. 우리는 순수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순수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증거의 순수성은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진리에 의해서입니다. 신성한 진리에 의해서입니다. A.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또한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인 에스라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역량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오늘날의 에스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능숙해야 합니다. 교회를 인도할 때 그렇습니다. 1. 제사장은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으로 적셔진 사람인데 에스라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연합되었고 서기관이었고 또한 주님으로 적셔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갈망과 경륜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인도하려면, 앞장서려면, 지방교회 안에서 인도 직분을 가지려면 우리는 동시에 제사장과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 사람이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없죠.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형제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합당한 방식으로 지방교회 안에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B. 에스라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이미 모세가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이었죠.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 수세기 동안 이 진리와 성경적인 진리들이 상실되었죠. 심지어 잘못된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전반적인 상황은 그들이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모릅니다. 그저 낡은 성경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현재의 사역으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오늘날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들은 바울이 말했던 것을 말한 겁니다. 사도들이 했던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새로운 읽고 신선하게 읽고 신선한 해석은 이 시대의 필요, 이 시대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 모세 때가 아니라 이후에 나왔죠. 그런데 그때 특별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진리이지만, 똑같은 계명이지만, 똑같은 율법이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에스라는 그것에 능숙했던 에스라가 주님께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옛날 말씀이지만 이 똑같은 이전의 율법이지만 하나님에게 주신 이 이전의 율법이지만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조성했습니다. C.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율법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하여 에스라에게 모였다. 느헤미야기 8장 13절에서 통찰력은 내재적인 의미를 인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개요들이 있죠. 우리는 내재적인 의미, 이 단락, 이 책의 내재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이것이 중점이죠. 다만 외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뜻대로 어떤 라디오 방송들을 들어보고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별로 좋지 않지만 내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할 때 어디에서도 이런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어떤 설명도 말하고 전통적인 설명을 하지만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는지 어떻게 이 단락을 이해하는지 말하지만 제가 듣는 이 프로그램 방송들 제일 좋은 것도 유명한 것들을 들어봐도 내적인 내재적인 그 깊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오늘날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복력 안에, 이 책들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이 안에 깊이 뛰어들어갑시다. 한 번에 한 책씩 견고하게, 정규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작합시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다만 아침붕을 위한 거룩한 말씀만 읽는 것, 이것은 최소한이죠. 몇몇 젊은 성도들은 그렇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최소한의 방식으로만 살수 있겠습니까? 자, 로마서 2번.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는 에스라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인 교사들로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 적셔진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으로 충만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 교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에스라들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인 교사들입니다. 제사장인 교사들입니다. 한면에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의 생활이 있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갖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또한 여러분은 능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게 자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기본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 참된 교사가 될 자격이 있고 교사와 목자가 될 주님의 회복 안에서 교사와 목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이죠.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주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의 일을 하거나 배고픈 사람을 먹이거나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부수적인 것이었죠. 그분의 주된 일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제자들을 재조성했고 그들이 사도들이 되었죠. 그들이 이 가르침을 계속했고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진 않았지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보았죠. 만났습니다. 그리고 깊은 것들, 비밀에 속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을 보았죠. 그의 주된 일은 바로 가르침의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말할 때 복음 전하는 자여 선포하는 자라고 했죠. 그는 사도였고 그는 또한 교사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지만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가르침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 복음이 사도가 된다는 것은 다만 어떤 사도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은 주된 것은 가르치는 것이 주된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그렇습니다. 1.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해서 무지하게 되었고, 그러한 무지의 결과 어둠과 죽음을 낳았습니다. 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은 큰 빛으로 오셔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셨습니다. 3. 주님의 가르침은 빛의 말씀을 해방하였는데, 그 결과 어둠과 죽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주 예수님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봉사하실 때 그러한 가르침을 수행하셨는데, 이는 사람들이 사탄의 어둠에서 나와 신성한 빛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A에 속한 중점들은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사람들에게 가져오셨는지, 어둠과 죽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져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늘에 속한 빛, 신성한 빛을 받고 그들이 구출받고 사탄적인 어둠에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또한 우리의 간증, 우리의 증거는 바로 오늘날 주님이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빛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빛나는 겁니다. 바로 빛을, 신성한 빛을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체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출 때 한 면에서는 우리의 생활로 비추고 우리의 일상의 행함으로서 하고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확산하고 말하고 가르침으로써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의 온전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교회에 대한 지식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수많은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칭의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새롭게 됨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추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진리가 사람들을 해방하는데, 묶임에서, 죽음의 속박과 사탄의 권위 아래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실상 다름 아니라 일종의 신성한 계시입니다. 계시는 바로 너울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은 너울을 벗겨내는 것은 계시와 동등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있는 이 능숙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벗겨내서 사람들이 특별한 장면, 특별한 계시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밀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1. 성경이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성경이 밝혀주는 것, 곧 너울을 걷어내는 것에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벗겨주기,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너울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너울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3일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교회 집회 안에서 무엇을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너울을 걷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르침이 어떤 계시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 그저 사람들에게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주거나 어떤 종류의 죽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전통적인 종교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계시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계시, 이것은 진리 안에 체현되어 있죠. 신성한 진리 안에 체현되어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가장 큰 필요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 회복을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고, 다시 말하지만 또 성도들을, 교회 안에 성도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을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신실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도 다른 일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세대마다 세대를 이어서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도들을 이끌어서 진리 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생활에 포함된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빛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진리의 빛이 없다면 회복이 없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성경에 있는 잃어버린 모든 진리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죠. 때로는 정말 모든 진리가 어느 정도까지 다 잃어버려졌다고 느낍니다. 어떤 것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죠. 어떤 것은 완전히 잃어버려졌고, 어떤 것은 그 진리의 많은 부분이 잃어버려진 것이 있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이 모든 진리들의 회복입니다. 이 주님의 회복은 가장 높은 진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회복 안에서 진리의 빛은 최신의 것입니다. 회복력 외에도, 라이프 스타디 외에도 오늘 우리에게 결정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붕의 메시지가 있죠. 여기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LSM에서 이 전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제님들 아십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갔습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높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깊고 높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최신의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3. 회복 안에 있는 진리는 과거 20세기 동안의 진리의 완결입니다. 어떤 것들을 형제님들이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들은 과거의 위대한 교사들을 얻기 위해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의 면에서는 그 완결입니다. 우리는 완결의 단계에, 즉, 이러한 진리의 이해에 있어서 완결의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죠. 이 모든 것이 펼쳐졌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형제님들. 자, 들어갑시다. 그 안에 들어갑시다. 연구합시다. 읽읍시다. B.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는 진리를 잃어버렸고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생명은 둘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자,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는 외적인 정의와 설명이며 생명은 내적이고 내재적인 요소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계시지만 생명의 체험을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설명이 진리입니다. 이 설명이 진리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좋습니다. 정말 이런 표현이 좋습니다. 진리는 설명된 진리요. 진리는 체험된 생명입니다. 진리는 설명된 생명이요. 생명은 체험된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길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가르침, 밝혀줌이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식의 기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체험 안에, 생명의 체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의 체험 안에 들어가죠. 4. 생명과 진리에 의해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였으며 교회의 하락에 대해 그에게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진리는 무기입니다. 유일한 무기이죠. 타락에 대항하여 싸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생명이 싸웁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주된 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조금 상대적이지만 진리는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번입니다. 진리로 조성되는 것은 진리를 우리 안에 일에 넣어지게 하여 우리의 조성 성분, 우리의 내재적인 존재, 우리의 유기적인 조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살고 진리를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기적으로 우리는 이것으로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로 조성되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조성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무엇을 날마다 생각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면 그저 어떤 세상적인 건 뉴스나 소식이나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일들, 다른 많은 것을 말합니까? 그런데 진리는, 신성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신성한 계시의 내재적인 요소는 반드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지고 조성되어야 합니다. 일단 진리가 우리의 이해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으며 그런 다음 우리는 기억 속에 진리를 갖게 되어 진리의 축적을 얻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공과에서 말했죠. 중요한 것은 다만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억력과 함께 생각을 사용해서 진리의 중점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알 때 그 중점별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요가 도움이 되죠.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데 이러한 중점들이 도움을 줍니다. 시간이 지날 때 축적이 있게 되죠. 여기에 이 저장고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저장되는 겁니다. 그럴 때 능숙하게 어떻게 분배하는지, 이 진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진리를 가르치는지 때가 될 때 알게 됩니다. 3번, 진리가 우리의 기억 안에 들어온 후에 그것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의 축적을 갖게 되며 지속적으로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 진리는 사실상 우리를 공급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때 사람들을 목양할 때 진리가 없이 목양합니다. 자양분이 없이 하죠. 그저 어떤 원칙을 주고 체험들을 말하고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없죠. 우리 속에 충분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자양분이 없고 공급이 없는 겁니다. 생명과 빛의 공급이 없고 우리의 말 안에 그런 공급이 없는 겁니다. 한 번에 영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능숙하다면 어떤 사람을 목양할 때 새 예루살렘으로 목양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어떤 이들을 목양할 때 새 예루살렘으로 목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새 예루살렘은 수확이죠. 모든 진리의 씨들이 창세기 1장부터 그 이후에 심겨진 것의 수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적을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술에 따라 다르죠. 4번, 우리는 모두 성경 말씀의 내재적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각조가 있는 회복력과 라이프 스타디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라이프 스타디입니다. 회복력이죠. 각주입니다. 이제 결정연구도 있죠. 고붕의 책들도 있습니다. 형제님들, 우리에게 재료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하룻밤만에 다 하려고 욕심을 내지는 마십시오. 오늘 다만 시작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올해 어떻게 할지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연구하는 것이지 다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게 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길을 찾아서, 어떤 이들은 서로서로에게 말해주고 이러한 진리를 서로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더 많이 말할 때 진리가 더욱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구하는 것은 집에서 연구할 때 숙시로 주일날 말하지 않을 수 있고 메시지로 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중점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하려고 연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연구할 때 스스로 풍성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는 진리의 중점들을 습득하고 성경에 대한 조감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도움되는 것이 있습니다. A. 첫째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읽을 때 진리의 중점들을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배우는 이 원칙을 실행하라. 여기에 이미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디에 여기에 제목과 부제목과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에 핵심 중점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먼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요점들이 다른 요점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요점들을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랍사디를 전반적으로 읽고 또 어떤 요점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나 둘을 볼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초점들, 핵심 중점들을 보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회복력에 도움받고 이런저런 도움을 받는 겁니다. B. 둘째로 중점들을 붙잡은 후에는 조감도를 얻기 위해 이 요점들을 함께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핵심 중점을 본 후에는 소위 함께 이런 것을 두어서 이 점들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주제별로 연구하거나 혹은 책별로 연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는 어떤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단락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디에서, 어떤 성경의 책에서 연구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점을 뽑아내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 정거장에 대해서 말했죠. 라이프 스타디에서 말했습니다. 유죄 판결의 정거장, 의롭게 됨의 정거장, 거룩하게 됨의 정거장, 변화됨의 정거장, 같은 형상을 이루며 정거장, 몸의 정거장, 그리고 지방교회라는 정거장. 이것이 바로 이영재님께서 아주 주된 핵심 중점들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물론 그 부수적인 중점들도 있죠. 로마서 전체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예를 들을 때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형제님은 로마서의 조감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형제님이 70년대 중반에 말씀하실 때 이것이 첫 번째 라이프 스타디였는데, 와, 저는 눈이 완전히 정말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울이 벗겨졌고 정말 로마서를 이렇게 알지 못했었습니다. 로마서가 저에게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 책이 이런 내용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책은 그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나 이런저런 구절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조감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전체에 대한 조감도를 갖는 겁니다. 1. 둘째로, 한 메시지, 성경의 한 장, 성경의 어느 부분에 대한 조감도를 얻기 위해서는 요점들을 함께 모아 한 단락이 되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이 단락들을 볼 때, 이것은 우리의 빛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이상을 증가시킬 것이다. 회복력을 연구할 때 본문 이외에 세 가지 보조적인 항목들이 있는데 바로 개요와 각조와 관조이다. 이 중에서 개요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C. 교회 집회에서 인도하는 장로들과 어떤 그룹에서 인도하는 이들은 반드시 거룩한 말씀으로 장비되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에디스라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천 명에게, 수백 명에게 긴 메시지를 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말씀의 인식이 깊고 높은 진리, 심지어 말씀 안에 있는 기본적인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가 합당한 인도하는 형제, 장로들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조성되고, 우리 자신이 능숙하게 되고, 말씀에 능숙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성도들을 도와서 이렇게 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회복 안에서 나중에 에스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없다면, 어떤 지식이 없고 이러한 추구함이 없다면, 이러한 부담이 없다면, 여러분은 심지어 더 젊은 이들을 인도할 수 없고 성도들을 이러한 추구함으로 이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형제님들, 이것은 아주 아주 큰 문제이고, 교회가 아니라 더 작은 그룹, 소그룹이라 할지라도 그 필요는 무엇입니까? 영 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한 모임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칙 안에, 원칙적으로 오늘날의 에스라들이 됩시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교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곳에서 도와서 교육을 받게 하고 조성되게 하고 말씀으로 신성한 진리로 조성되게 하여 주님의 참된 증거가 오늘날 되게 합시다.